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예배로 예배답게 우리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힘들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넘어서서 비대면이지만 정말로 올바른 예배의 어떤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는 뭐 녹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좀 어떤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여유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줌으로 드리니까 이렇게 생동감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제 입장에도 제대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 3장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진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저는 거의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좋은 문화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터득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또 반대로는 정말 지긋지긋한 종교가 제 뼛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이제 몸뚱이는 교회를 다니고 그 문화에는 익숙한데 실제로 내용이 없는, 그래서 겉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내면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해온 그런 종교의 모습이 너무 지긋지긋하게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이, 그래도 괜찮다. 왜 대부분이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위로받으면서 많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본문도 보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별반 저와 다르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야고보는요 정말 중심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고보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 야고보 가슴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야고보에 담아서 야고보 입술을 통해서 교회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보면 야고보서는 딴게 아니라 진실로 믿는다고 하는데 또 심지어는 그 믿음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용이 없는 행함이 없는 어느새 종교에 찌들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주 강하게 질책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야고보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장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정말로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 행함을 보여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온전한 믿음이다. 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믿음이 없는, 즉 행함이 없는 믿음 없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 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제어가 되지 않고 이 혀가 그의 불의 혀처럼 이렇게 절제되지 아니한, 믿는다고 하는데 혀는 전혀 컨트롤되지 아니한, 불신자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 그게 행함 없는 믿음. 요렇게 이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이 사실 두 번째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짧게 읽으셨지만 무슨 느낌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볼 때는 이미 그 초대 교회들에 대한 얘기. 그들의 모습 속에 뭐가 많냐? 아주 이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적지 않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 얘기를 할리 만무한. 이런 일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시기와 다툼과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 가지고 막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는 당파와 불화가 일어난 일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디테일하게 보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는데 모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속에 뭔가 모르게 자꾸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많은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정상적이고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인식이 돼요. 근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올바르지 않다. 그게 믿음 없는 모습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안일하게 종교에 찌들어 있는 자들한테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참된 믿음 가진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정말 지혜 있는 자가 있냐? 너희 중에 정말 총명 있는 자가 있냐? 정말로 있다고 하면 그 지혜의 온유함을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데, 너희가 정말로 총명하다고 하는데, 그거 행함으로 보여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결국은, 보시면 알겠지만,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오, 정욕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 가지고 어떤 쪽으로 활용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총명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다툼하고 앉아 있습니다. 결국 그 지혜와 총명 가지고 혼란케 만들고 있어요. 그 지혜와 총명 가지고 사실은 머리는 똑똑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요.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자랑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 우리 주장이 옳다. 자기 이익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똑똑하다고 하는데, 총명하다고 하는데, 그 지혜와 총명 가지고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거슬려. 그 지혜와 총명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케 만들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볼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러면서 야고보가 고민합니다. 저 지혜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까? 아니다. 아니다. 저 지혜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저 지혜는 지극히 마귀적이고, 저 지혜는 땅의 지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일 수 없다. 라고 지금 얘기, 본인이 결론 내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지혜와 총명은 그냥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그 의미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연구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여기서 지혜는 그냥 의인화된 표현기관이나 랍비나 이런 지도자들을 표현할 때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다른 말로 그런 서기관, 뭐 유대인, 랍비 이런 어떻게 식자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청명도 그렇게 어떤 지식으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일컬 때 그냥 청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뭔가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근데 그 위치가 있는 사람들, 지난 본문에 볼 때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이 분명히 위치적으로, 직임적으로는 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결국 다툼만 일으킨다는 거죠. 다툼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 전체가 지금 교회가 욕을 듣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있는 모습. 아까 제가 지긋지긋한 종교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습.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 안에,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결국 낳는 결과가 뭐냐면 복음을 거스르거나 진리를 거스르거나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 때 이 지혜는 100%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시종일관 너희가 믿음 있다고 했지 않냐. 하지만 들춰보니까 그 너희 믿음에는 행함이 없더라. 아니 우리가 행함이 왜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씩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진정한 행함이 없는 참된 믿음이 아닌 모습, 이런 모습들이다. 너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말 함부로 하지 않냐? 그 믿음 없는 거야. 올바른 믿음 아니야. 참된 믿음 아니야. 너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지혜가 좀 막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지혜와 세상 총명을 들여가지고 교회 일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결국 그것이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들고 불화를 일으키고 자기 이익만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다. 그것은 올바른 행함이 없는 참된 믿음이 아닌 모습이다라고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실 때에 제가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고 그 다음에 좋은 동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뭔가 교회 일, 하나님 일을 하는데 뛰어들었는데 그 안에서 뭔가 갈등이 일어난 MBTI 문제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뭔가 그 안에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일어났을 때 어떤 행함조차도 전혀 이게 복음적이 아니에요. 이게 옳은가? 근데 워낙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정상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의 기준에서 탈락된 모습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진실된 믿음이 뭔지를 풀어내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것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고개를 돌리기 전에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일 수 있다라고 마음을 여실 필요가 사실은 진실하게 있습니다. 우리 이 중에는 정말 수십 년을 예수 믿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저처럼 50년 믿어온 사람이 있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나한테 묻어있는 종교의 껍데기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정말 좋은 유익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껍데기가 있어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구분 안 될 만큼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겉은 영락 없이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속은 안. 당장 지난주 수요 예배와 이제 오늘 금요 차례 메시지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의 혀는,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말은 성령께 컨트롤 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참된 믿음이 아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우리 안에 들어있던 거, 주를 위해서 막 사용하는 그 수많은 지혜와 총명이 낳은 결과가 뭘까? 다툼인가? 그러면 올바른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혼란인가? 올바른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지혜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지극히 땅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얘기는 지혜로서 나오는 온유함을 얘기합니다. 여기 지혜는 뭘 얘기하냐면 여기 지혜는 왜 잠언서에 보면 예,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오는 참된 지혜, 요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길들여 치기 때문에 나와지는 온유함. 그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 이 온유함은 달리는 그 야생마를 입에 재가 물려가지고 이렇게 주인한테 점점 이렇게 길들여져서 이 순종하는 모습, 그런 걸 온유함이라고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지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점 길들여져서 온유해진. 그냥 성품이 좋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나와지는 그 온유함. 그거 보여봐. 요해. 너희가 지혜가 있어? 너희가 총명이 있어? 그렇다고 하면 진실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와지는 그분에게 길들여지기 때문에 나와지는 그런 온유함.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런 지혜의 온유함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좀 우리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아세요. 그래서 되묻고 싶은 겁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매 순간 그런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진실로 길들여진다는 얘기는 1년에 한번 반짝 보는 게 아닙니다. 계속 24시간 길들여지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또 주의 일을 하고 귀중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이게 이 방향이 맞는 것도 같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뛰어들었는데 막상 그 길을 걸어가면서 뭔가 모르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돌아봐요. 우리를 내 주장을 얘기하기 전에 이걸 펼치기 전에 이게 맞다고 생명 걸기 전에 이 결과가 결국 이게 과연 사단이 막아서 이런 아픔이 일어나는가?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 돌아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문화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죄성이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주께서 죄 사함을 허락하셨을 뿐이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 여전히 많은 모자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느 만큼 죽게 장악되느냐였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중심을 가지고 좋은 방향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해서 몸으로 뛰어든 것까지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뛰어들어서 그 모든 성도들하고 섞이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의 온유함으로 끝까지 길들이되는 자로 우리가 세야 되겠다는 뜻이죠. 좋은 마음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초대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순교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그들의 인생을 드린 자들입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슬람권에서 생명 걸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의 수준이죠. 저 예를 들면 이집트나 뭐 이런 데 보면 테러가 야전히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폭탄이 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자리에 나온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초대기 오늘 이 서신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준이 그와 같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데 그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좀 괜찮다고 안주할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더 끼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구나. 제가 이제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파키스탄 가서 충격받은 게 여러 가지 제가 사실 많이 충격받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린 데 생명 거는 거야. 로즈 전사하고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이렇게 란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바둑 같은데 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풀게 만드는 그런 빵 란을 굽는 그런 화덕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목사님 저 보이시냐고. 보인다고 하니까 화덕이래요. 그래 안 나도 안다고 몇 번 봤으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화덕에서 얼마 전에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니 무슨 얘기냐니까. 한 사람 들어가기도 좋은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한 명은 신랑은 그리스도인이고 신부는 이슬람 사람이었는데 이제 명예살인 있잖아요. 그거 한 겁니다. 신부에 잡아 죽이는데 하등에서 죽인 그 안에서 불태워버리죠. 깜짝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예배드리러 갔는데 골목을 다 막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골목 막아가지고 천을 쳐놓고 이쪽에 골목 막아가지고 천을 쳐놓고 그래서 골목이 한 100m 정도를 이렇게 막았어요. 양쪽에서. 그리고 그천 밖에서 총든 사람들이 지키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안에 가서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예배 한번한 번이 생명거라. 생명건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복음도 아니에요. 찬양하고 기도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그들의 음악이 또 달라서 박자도 굉장히 빨라요.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어떤 교회보다 뜨겁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기가 막힌 거예요. 복음도 없어요. 예. 야, 이런 상황에서도 이럴 수 있구나. 그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비주의하고 있더라. 그런 목숨 걸고 생명 거는데 치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치유. 예배 끝나고 나서 기름 가지고 와서 자기 이마에 십자가 그어달라고 기름병을 들고 줄을, 수십 명의 줄을 쫙선걸 보면서 제가 아연 실색했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데도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변질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초대교회 또한 그랬다는 거죠. 하물며 그러할진데 이 메시지를 들었던 그 서신의 대상자가 신앙의 수준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보다 몇 갑절 뛰어날 것인데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정말 믿는 자가 돼.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성령에 장악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요. 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좀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빨리 그 틀을 빨리 깨시길 바랍니다.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에 장악된 이런 일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혀까지 장악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 지혜와 총명조차도 장악돼야 돼. 세상 지혜와 세상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지혜가 진짜 지혜고 그 지혜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서 입술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어떤 것이냐 그 다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동기가 없어요.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 지혜는 철저하게 순수합니다. 계산된 지혜가 아니에요. 계산돼서 머리 굴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결하고 두 번째 그 지혜는 화평한 지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예요. 평안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화해케 하는 지혜입니다. 평화를 주는 것이 그 지혜입니다.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고 그 지혜는 관용하다고 얘기합니다. 관용이라는 얘기는 왕이 죄인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묻지 않고 예, 품어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우리 주변은 항상 우리 스타일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타일 아닌 사람들이 많아. 제가 이제 MBTI 정확하게 안 받아봤지만 우리 와이프가 받아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자고 하나도 안 맞대요. 완전 정반대. 완전 연애로 살아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저희가 결혼할 때 우리 처형이 우리 둘이의 이름 해가지고 우리 처형이 점을 보러 갔어요. 왜 지가 점을 보러 갑니까? 우리 둘이의 점을 점 보고 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얘 둘이 안 맞대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 둘 보고 안 맞다고 얘기했더라고. 그래서 아, 그게 MBTI였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혀 안 맞아. 성향 자체가. 그러면서 야, 이렇게 안 맞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줬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스타일보다 여러분의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의 스타일이 1이라면 여러분의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99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세상적인 어떤 부분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내 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관용하고 품어내기보다는 적대하는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익숙했습니다. 근데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해요. 제가요, 이 사람들 만나러 갈 때, 특별히 새로운 사람들 만나러 갈 때, 어느 순간부터 많이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왜 부담 사라졌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아예 배제하고, 아예. 영업하러 간게 아니에요. 모든 걸 배제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그거 하나만 제가 들고,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너무 평합니다. 사람이요, 조금 똑똑한 사람이나 이렇게 예민한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 왜 나한테 저 무슨 의도 가지고 얘기하는지. 근데 제가 아무 의도가 없으니까, 예, 아무런 의도가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평해하시다. 하물며 조금 예민한 사람도 느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믿기 때문에 나온 지혜는 성결하다고 얘기했고, 화평하다고 얘기했고, 그다음 관용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파이트가 아닙니다. 파이트가 아니에요. 관용해야 될 사람. 우리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사를 다루는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기독교 방송에서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초대교회 때도 전염병이 많이 돌았대요. 초대교회.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도 전염병이 많이 돌았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뭐였냐면 위험도 불사하는 사람. 이게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에요. 전염병 창궐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가서 불쌍한 사람들 보고 있어요. 아니 전염병이 돌아가서 다 피하고 있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목숨 걸고 도와주네요. 그러면서 별명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위험도 저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위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주네. 이게 기독교인들의 별명이었어. 오케이. 지금 뭔가 생각할 것이 우리한테는 참 많다고 듭니다. 우리의 주장을 얘기하기 전에 그게 대부분 세상 지혜 아닙니까? 합리적인 생각, 내 이익적인 생각,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에게 못 벗어나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들을 돕는 하나님의 큰 뜻보다는 이게 옳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배웠던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양순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온순하다, 유순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잘 길들여져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렇다는 거죠. 유순하다, 유하다. 그리고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걸 그래가지고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위로부터 지혜가 났다고 하면 그럼 반드시 긍휼로 표출된다. 그리고 그 긍휼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가 선한 열매.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가득하게 되고 여기는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에 궁극적으로 두 가지 지혜에 대한 비교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 편지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쓰고 있는 지혜는 세상 지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시기, 다툼, 혼란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도구는 세상 지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괜찮지 않다고 지금 야곱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다. 진실로 옳은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이것을 쓰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 모든 도구적인 삶 또한 올바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여전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삶의 모든 방법이 세상적이고 말도 배신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파당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왕따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매장되는 일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가 벌어지고,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완전하고, 당신들은 교육생이기 때문에 따라오세요. 지금 제가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 앞에 서 있고, 여러분도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말씀 앞에 서서 진실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듣는 순간에 성장은 없습니다. 성장은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밟고 올라가야 될 계단이 만 계단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느 계단 정도 와 있냐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 계단도 아닙니다. 백 계단도 아닙니다. 이제 겨우 두세 계단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다라야 될 곳이 만 계단입니다. 두세 계단 올라온 사람들한테 너 괜찮다. 너그 정도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성장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죠.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볼때 안타깝습니다. 요즘에는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전부 뭐 이렇게 그게 이슈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제일 처음 하는 게 자기 몸을 재는 겁니다. 그리고 만방에 그 몸무게와 뱃살을 다 공개하죠. 빼지 않으면 안될 만큼. 공개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개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냐 말이야. 자기의 모습이다. 또뭐 체지방이 어떻다, 뭐 중성지방이 어떻다, 들어온 것이 어떻다, 다 얘기해서 충격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고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당신 실상은 이래야. 뭐 의사 인터뷰 받고 뭐 이렇게 차트 나와서 설명해주면 얼굴이 뭐 이렇게 어두워지고 눈빛이 뭐 이래가지고 이 당신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래놓고 이제 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이어트하고 나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모습을 인정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이 서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수준으로 하나님 여기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생명 있는 자에게 주신 메시지. 이거는 생명 있는 자에게 니네가 올바르지 않지 않냐? 생명 없는 자들은 지킬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는 거죠. 구원받은 자이니까 요구하는 내용. 그래서 구약보다 훨씬 수준이 있습니다. 훨씬 수준이 우리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주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온전해지길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혀도 길들여지길 바란다. 그리고 너의 지혜, 삶을 사는 모든 지혜, 총명도 위로부터 온 지혜로서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야고보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얻는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화평케 하신 그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그분의 도구로 사는 그런 모습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결국 이것이 계속 의의 열매로 그래서 13절부터 18절 어떻게 보면 결론으로 이 한 구절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고보서를 이렇게 쭉 다루고 있으면서 어떤 성경보다는 조금 메시지가 좀 카리스마 있다 아니면 좀 강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바로 야고보서. 그래서 그냥 읽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거나 나하고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그리고 정말 올바로 믿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을 저는 정말 올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캐나다의 루이스 목사님과 마이크 목사님 이렇게 해서 마라나타 마케팅 팀하고 한 2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당세복을 하기 위해서 자원 마련하겠다고 도전했던 그것에 대해서 차트부터 쭉 설명하면서 해오셨다. 야 이렇게 준비가 됐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떤 경우는 비난받아가면서 주변에서 그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을 이용해서 장사하려고 한다. 이런 비난이 또 많이 들렸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도전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귀하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그 부분을 준비하셨더라. 마음에 정말 복음 가지고 순수하게 그 누구도 몰라주는데도 불구하고 발버둥 치는 것들이 오늘 또 확인되어져서 사실 아침 내내 감동이 되었어. 야, 너무 귀하다.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정말 잘한 것도 아닌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던 걸음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정말 훨씬 큰 일이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는 너무 어마어마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도 좀 깨달아졌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인데 우리는 지금 이 온라인으로 통해서 더욱 결속되고 있고 더욱 강화되고 있고 더욱 속도를 내고 있어요. 당세복에. 야,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루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1단계부터 6단계까지를 1년 전에 6개월 전에 저희한테 보고했어요.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이제 5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이제 결과가 며칠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주님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주님 오실 것을 두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 신랑 되신 그분의 신부된 우리의 모습, 정말 예쁘게 단장한 그 신부로서 그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고 사실은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점으로 허락하신 이것들의 이제 조정을 해야 우리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그 많은 것들을 좀 잘라내면서 점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같이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혀까지, 우리 입까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령께 장악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좋은 마음과 좋은 방향과 인생을 건 것까지도 좋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모든 순간에 위로부터 온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방법, 우리 주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암만 합리적이고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을 내거나, 불화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사단의 방해가 틀림없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충분히 우리는 분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에게서부터 온 지혜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땅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마귀적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온 지혜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입을 빌려서 야고보라고 한 사람이 입을 빌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 위로부터는 지혜에 따라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향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고 그 방향을 향해서 막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데 주님은 요 뛰고 있는 모든 삶조차도 주님의 그 시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 복음 가지고 있고 이 방향으로 살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 를 넘어서서 그 모든 걸음걸음도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더욱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금요일 날 이렇게 정말로 저는 말하고 이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맞고 또 종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맞다고 하면 이 받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박히고 새겨져서 열매 맺는 더욱더욱 더욱 따듬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참으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그 걸음 하나도, 그말 하나도, 지혜 하나도 위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요. 주님 정말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당신의 신부로 정말 준비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또한 우리 모든 삶에서 성취되고 온 성도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최 목사님. 예.